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길을 잃었던 경험. 요즘은 뭐 자동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핸드폰에도 지도 앱이 있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참 쉬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길을 잃을까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산에서 뭐 길을 잃었다라고 조난을 당했다라고 그런 뉴스를 간혹 보기는 하는 게 전부일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주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만화가게를 운영하셨는데요. 만화가게, 이제, 어떨까요? 거기는 형제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형제분들이 만화가게도 가긴 하지만, 한 30년, 거의 35년 전에는 만화가게는 자매분들이 많이 와서, 특별히 누나들이 참 많았습니다. 누나들이 많아서 항상 거기서 만화를 보곤 했는데, 형제들은 가끔 와서 뭐 할까요? 무협지를 한 10권, 20권 빌려서 집에 가서 읽고 반납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 중에 한 명, 저희 단골 고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저희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이 많이 책을 빌려간 다음에 가져오셔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강사를 하고 있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와서 네가 와서 좀 책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찾으러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갔는데요. 그 삼촌네 집이 걸어서 가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30분을 가야 하는 먼 거리에 있었는데요. 삼촌이 잘 길을 알려줘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외숙모가 가니까 너무 수고했다고 맛있는 것도 차려주시고 또 3살 터울에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막 놀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다시 책을 들고 거의 한 20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책을 들고 가는데 똑같이 왔던 방법이랑 같은 방법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떨까요? 제가 왔던 길, 익숙했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 계속해서 긍정회로를 돌렸습니다. 좀 가면 내가 아는 길이 나올 거야. 10분 또 10분 지나는데 아무리 가도 제가 아는 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조금씩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기사 아저씨한테 저희 집이 어딘데 거기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기사 아저씨께도 물어보지 못하고 배를 누르고 그냥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거기가 어딘지 알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가 대전역이었습니다. 대전역에서 정말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네, 엄마. 엄마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주머니를 뒤졌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100원이면 전화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막 사람을 찾아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전화를 해야 되니까 100원만 빌려달라고. 10살 꼬마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줬을까요? 흔쾌히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준 전화에 돈을 넣고 아직도 제가 저희 집 전화번호를 잊지 않거든요. 282국의 9210번을 꾹꾹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그 떨리는 그 목소리, 어머니도 아마 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걱정할까 봐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여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들었던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면서 막 울면서 엄마 나 길을 잃었다고 막 구구절절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거기에 보이는 건물이 뭐냐고 막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시다가 안 되었던지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택시를 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돈은 없지만 집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걸 이제 택시비를 지불해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요. 제가 모르는 길을 가지만 택시를 탔고 이제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정말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나름 방향을 잡고 걸어왔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잘 모르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선택이 옳은지 이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광야라고 부르는데요. 광야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어떤 실패한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어떤 중요한 전환점마다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치하셨을까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광야에 머물 때가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 한 가운데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먼저 찾아오신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구절은 그냥 얼핏 보면 광야 이야기 속에서 잠시 스쳐가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광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애굽을 떠났습니다. 기쁨과 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요셉의 뼈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이 시점에 기록되었을까요? 요셉은 출애굽 사건보다 무려 400년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요셉 자신은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약속의 땅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유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는 우연이 아니었고 즉흥적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앞서 계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요셉의 뼈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했다는 말은 단순한 그냥 기록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이 묻기 전에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요셉의 뼈는 우리에게 말없이 외칩니다. 너희가 노예했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기억하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면서 금과 은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한 기적의 기억만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들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뼈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지금은 광야지만 끝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지를 잊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줄 그때 지도도 없었고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표지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곳까지 반드시 너를 데려가겠다고. 혹시 여러분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관계의 광야? 혹은 건강의 광야? 또 사명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아마 여러 광야들을 지나고 가고 있을 텐데요.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늦으신 적 없다. 우리가 느끼기에 늦었을 뿐인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미 약속을 붙들고 계셨고 이미 우리를 데리고 가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계셨다고.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광야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 우리 함께 21절, 우리 상반절을 짧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춰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식,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원리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뒤에 계시지 않았고 그냥 옆에서 구경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가셨습니다. 광야가 왜 두려운 곳일까요?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내일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애굽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고 쉬라면 쉬고 그렇게 그냥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되어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을 몰라도 괜찮다. 내가 앞에서 가겠다. 신앙의 길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를 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쪽으로 며칠 가면 우물이 있어서 너희가 물을 얻을 거야. 저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다른 쪽으로 가라 라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앞서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록 설명은 없어도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내 앞으로의 1년이, 3년이, 5년이, 10년 뒤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인도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아는 것보다 앞서 가시는 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치의 설명이 아니라 책임의 선언,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책임의 선언입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위험을 먼저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을 본인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발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르비딤과의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은 늘 먼저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무너질 때, 문제가 생길 때가 아니라 누가 이것을 책임져야 할까라는 그 책임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인도하고 있으며 끝까지 책임지겠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길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앞서 가십니다. 광야의 길이 길어 보일수록 그 길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 인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앞서 가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느껴라 라고 알아서 잘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볼 수 있는 표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과 모래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요. 밤에는 완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알아서 가겠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분명한 인도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시간과 상황에 따라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낮에 광야는 뜨겁고 지칩니다. 구름기둥은요, 단지 길을 안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늘이 베어주는 은혜였습니다. 밤의 광야는 어떨까요? 춥고 두렵습니다. 불기둥은 단지 빛만이 아니라 따뜻함과 보호의 상징, 보호의 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쳐 있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 두려울 때는 빛으로, 흔들릴 때는 보호로 하나님은 맞춤형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목장 모임하면서 그 목장 식구들과 그 삶의 그 은혜들을 나눌 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으셨나요? 저희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또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그들의 삶의 리듬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삶. 이것이 광야의 신앙입니다. 광야에서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더 빨리 가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멈춰 계십니까? 왜 지체하고 계시죠?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세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 묻는 대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늘 불평과 불만, 광야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뭐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불평과 불만, 물이 없으면 또 불평과 불만.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감사하는 것보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불평과 불만을 하는 우리의 모습,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백성이 하나님을 자주 떠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흔들려도, 너희가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성령은 멈출 때와 갈 때를 깨닫게 하시는 인도자가 됩니다. 또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광야의 시간이 혼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낮에는 덮어주시고 밤에는 밝혀주시며 주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희 가정은 그 프로그램, KBS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인간극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아이들 학교 갈 준비하면서 항상 그 인간극장을 자주 보는데요. 작년 8월에 방영되었던 수아의 그림 일기라는 편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4살에 중증 자폐와 발달 장애를 진단받은 수아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한 주간 방영되었는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는 부모의 삶, 계획할 수 없는 그 하루하루,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이벤트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정규적으로 나가는 직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이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계획할 수 없는 그 하루들, 예측할 수 없는 그 내일들, 그 가족의 일상은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아마 광야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금요일 날 마지막 그 시간 한 8시 20분에 끝나는데요. 그 무렵 가족, 세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처음에는 그 노래가 찬양인지 모르고 그냥 참 좋은 노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노래가 검색해 보니까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는데 바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족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광야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노래합니다. 혼자 걷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 신앙의 결론입니다. 광야 신앙은 이제 괜찮아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신앙은 문제가 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은 나는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보다 앞서 가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광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각자의 광야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광야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늦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놓지 않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걷겠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그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